야고보서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나답게 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다면적으로 또 다각적으로 다층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복음서의 기자들은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을 가리켜서 예수를 믿어 천국에 이르게 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서에서 가장 많은 분량의 성경을 적어 놓은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예수와 연합하여 그렇게 의인이 된 사람들,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 천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 또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초대 총장, 2대 총장이, 2대 총회장이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보통 첫 번째 총회장, 사도 베드로로 알고 있지만 사실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초대 총회장, 그러니까 첫 번째 총회장은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을 기록해 둔 바로 사도 야고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기 당시에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총회장이었던 초대 총회장이었던 사도 야고보가 이야기했던 구원, 그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한 정의는 굉장히 중요한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국의 오늘날의 교회가 돌아가고자 하는 그 교회, 그렇게 본받고 싶어 하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아주 중차대한 영향을 미쳤던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한 정의가 사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야고보가 이야기했던 이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8절과 22절 말씀입니다. 18절과 22절을 한번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1장 18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성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1장 21절입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리고 성도는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그 마음에 그 심령의 한복판에 말씀이 심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야고보서를 떠올리면 행함을 강조하는 서신이라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여러분, 이 구절을 야고보서의 가장 중요한 키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야고보서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18절과 22절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 말씀으로 낳으시고 말씀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그 심령의 한복판에 말씀의 씨앗을 심어둔 사람들, 그렇게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야고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따르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야고보가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의 강조점은 여기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라에 있지 않고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들으면 행하게 된다라는 것에 야고보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말장난하는 것 같을 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라, 말씀을 들으면 행하게 된다. 이 두 개가 별로 다르지 않은 문장인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차이를 내는, 특히나 성도들의 삶의 방식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큰 방향을 갈라놓는 이런 기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야고보는 말씀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합니다. 말씀으로 태어나 그 말씀의 씨앗이 그 마음의 한복판에 심어진 사람들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온유함이란 단어가 나올 때 그리고 그 온유함이라는 기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펀지를 떠올리시면 그 온유함이라는 의미를 이해하기가 용이합니다. 스펀지는 딱딱하지 않습니다. 외부의 압력이 미쳐올 때 기꺼이 자신의 몸을 쭈그러뜨립니다. 그리고 그 외부의 압력이 왔을 때 그것에 반항해서 그것에 반해서 자신이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 압력이 사라질 때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가해졌던 압력, 그것이 줬던 것을 그 몸에 한가득 품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태도가 이러해야 합니다. 말씀이 들려져 올 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렇게 나에게 힘을 가해올 때 그 말씀에 뻣뻣하게 대응하며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그 말씀이 나를 만들도록, 내 인생을 주조해 나갈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온유하게 반응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심령과 골수를 쪼갤 수 있도록 기꺼이 나를 내어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한가득 머금고 언제 그랬냐는 듯 원래 상태로 돌아와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상에서 한가득 머금고 있는 그 말씀을 흘려보내며 그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사람들은 절대로 말씀을 이렇게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싶을 때만,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듣고 나는 이 말씀의 수준에 아직 이룰 수가 없어, 아직 내가 들을 만한 말씀이, 아직 내가 행할 만한 말씀이 아니야 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온유하게 모든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도라고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았기 때문에 성도의 삶에서 가장 먼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 언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그리고 20절에서 그래서 이 18절과 21절의 이 말씀을 사이에 두고 사도 야고보는 이 언어에 대한 습관에 대한 언어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는 말을 더디하고 듣는 것을 속히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듣는 것을 속히 하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마치 저희 그 과거에 왕이 이제 신하를 부를 때 걔 누구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신하는 속히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듣기를 속히 하라는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뭐 더 이상 부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렇죠? 말하기를 속히 할 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속히 할 때 나오는 오류가 바로 그 다음 19절 다음에 나오는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급하게 말해서 분노를 자아내는 것, 급하게 이야기해서 성을 내는 것,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20절의 말씀을 그 원문의 뉘앙스를 잘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뤄가는 방식이 아닙니다. 저는 화를 낼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화를 내지 않으면 억울해질 거야. 지금 내가 당장 화를 내지 않으면 내가 내 앞에 이 노인이 이 일 앞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을 거야. 내가 화를 내야만 이 일이 처리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보다 저희를 더 잘 아시고 저희의 인생의 길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인생에 나의 선한 뜻을 이뤄가는데 내가 화를 내는 것, 내가 성을 내는 것은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단다. 분노하는 것, 그래서 그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희의 인생 가운데 이뤄가시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당신의 뜻을 저희의 삶 가운데 이뤄가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았는데도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자들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스스로를 속이는 자들이라 표현합니다. 21절에 나오는데요. 아니, 22절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를 왜 오늘 본문은 스스로를 속이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말씀으로 태어나 그 심령의 한복판에 말씀이 심어진 사람들, 그래서 그 씨앗이 자라나면 반드시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데 그 말씀의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은 스스로를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고 있는 겁니다.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심겨진 씨앗이 콩인데 콩이 나는 것처럼, 콩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살지 않는 겁니다. 스스로를 속여가며 내가 그런 사람인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저희 집 애가, 저희 집 둘째가 이제 4살이 됐습니다. 그럼 저는 이런 부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가 커서 분명히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다 자라서 코끼리가 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크면 반드시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스스로 코끼리인 것 마냥 네 발로 걷고 손으로 해야 될 일들을 코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자입니다. 자신이 사람인데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태어나서 말씀이 그 심령의 한복판에 심어진 자다. 성도가 진정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진정 그 나라의 백성답게 나답게 산다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야 진정 나를 속이지 않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자꾸만 이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나답게 사는 것, 나를 속이지 않고 사는 것, 진정한 나를 찾아서 사는 것을 가리켜서 자아를 잘 성찰하라고 이야기하고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고민해 보라고 합니다. 그렇게 나를 잘 돌아본 뒤에 진정 네가 원하는 그것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방식을 따라서 자아를 깊이 성찰하면, 그리고 나를 더 잘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깊이 파보면 파볼수록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나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이 자아를 성취하는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성경이 나를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어떤 단어와 어떤 문장들로 나를 정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성도를 가리켜서 말씀으로 태어난 자들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씨앗이 심령의 한복판에 심기워진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을 속이지 않고 산다면 반드시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어갑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산다면, 진정 나다운 삶을 찾는다면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야고보의 어떤 독특한 신학이 아닙니다. 야고보만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원받은 백성에 대한 정의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으로부터 면면이 흘러서 내려오고 있는, 사실 언약의 이 중심 태제가, 중심 사상이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받은 백성에 대한 정의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31장 32절, 33절, 31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돌판으로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그 계명을 삶으로 자신의 손과 발로 번역해서 삶의 열매를 맺어내지 못했습니다. 늘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수를 내셨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그 언약이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던 방법은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하라고 이야기하셨던 게 아니라 내가 친히 너희 마음의 한복판에 말씀을 새겨두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구약의 백성들은 아직은 그림자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실지 알지 못했습니다.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하신 바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요한복음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던 사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으로 태어나 말씀이 그 심령에 새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해서, 진정 나다운 삶을 살지 못해서 그 괴리 앞에서 늘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나를 미워하고 때로 나를 혐오하게 되는 그 가련한 자리에,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 그 아들을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희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말씀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말씀이신 그분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동행하시고 말씀이신 그분과 연합하여 이 땅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해도 다시 일어서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이 됩니다. 주 안에 한몸된 지체 여러분, 말씀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은 진정 여러분을 꽃피우지 못하게 합니다. 진정 나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을 따르는 삶의 방식을 버리십시오. 그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어울리는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세상과 버타여서 세상의 방식과 말씀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이 그 한가운데서 방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 방식이 아닙니다. 대신에 심기운 말씀, 그것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있는 그대로 말씀을 받아내서 여러분의 삶으로 그 말씀을 번역해내십시오. 그렇게 매 순간 말씀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 진정 여러분을, 여러분의 자아를 꽃피우는, 진정 내가 나답게 살게 되는,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고 내가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괴리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서, 그 죄 가운데서 여러분을 구원해내는 삶의 방식이야말로 말씀을 따라 사는 방식입니다. 오늘 하루 그 말씀을 따라 사시며 진정한 여러분을 꽃피우는 하루가 되시기를, 아니 여러분의 평생이 그렇게 말씀을 따르는 삶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빕니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그리고 진행되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 가운데 3.1회 선교 대원들과 동행해 주시도록, 주님 하시는 일 목도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생명 살리는데 3.1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